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미국.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미국 인물 열전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시창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미국 대법원 판사로 진보주의의 아이콘으로 불리웠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법원은 2020년 9월 18일 긴스버그 대법관이 지병인 췌장암 합병증으로 워싱턴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향년 87세였습니다.
네, 대법원은 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그녀의 상실을 슬퍼하면서도 미래의 세대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를 지칠 줄 모르고 굳건한 법의 수호자로 기억할 것이라는데 안도감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타계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신문방송은 여러 날에 걸쳐서 다양한 특집을 내보냈는데요. 연방 대법원 청사는 물론이고 워싱턴 DC에 즐비한 관청들도 모두 반기를 개양하고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추모의 촛불과 조화가 쌓였고요. 워싱턴 DC의 커다란 건물 벽에는 긴스버그의 대형 초상이 그려지고 시민들이 쓴 셀 수 없는 애도와 사랑의 쪽지들이 나붙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산 지 꽤 오래됐고요.
네네.
또 그동안에 대법관 타계 소식도 여러 차례 기사로 다루고 했는데
네.
이번처럼 그 떠난 대법관에 대해서 아쉬움과 고마움 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긴스버그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최고 법원 판사 가운데 샌드라 데이 오코너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이자 첫 번째 여성 유대인계 대법관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가 불과 1m 53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체구의 할머니 긴스버그 대법관은 타계할 때까지 미국의 법과 문화, 평등권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횃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7년 동안 미국 최고의 법원에 몸담으면서 긴스버그 대법관은 낙태, 동성결혼, 투표권, 이민, 건강보험 등 오늘날 미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첨예한 쟁점들에서 늘 소수자를 대변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결정이라든가
네.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여성 입학 불허는 위헌이라는 결정 이런 것들은 참 잘 알려진 사건들이죠.
네, 또 콜롬비아대 법대 교수 시절 성을 뜻하는 용어로 이 생물학적 의미가 강한 섹스 대신 사회적 가치가 담긴 젠더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의 부당한 현상에 항상 반대되는 법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그에게는 늘 반대자, 디센터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긴스버그 대법관은 1933년 3월 15일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셀리아 엠스터와 네이선 베이더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존 루스 베이더였는데요. 어머니는 뉴욕에서 태어난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이민을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존 루스 베이더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 존이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딸의 이름을 그냥 루스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이 루스란 이름이 퍼스트 네임으로 굳어졌습니다. 베이더의 어머니 셀리아는 딸의 교육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이 대개 유대인 가정의 교육을
그렇죠.
굉장히 중시하죠.
네네. 네.
거기다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던 루스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액 장학금으로 뉴욕의 명문 코넬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학 첫 학기 중에 루스는 장차 남편이 될 마틴 긴스버그를 만났는데요. 이 마틴은 나중에 미국의 저명한 조세법 법률가로 또 대학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마틴은 루스의 지적 탐구 정신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네, 루스는 자주 자신이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마틴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대법관 임명을 발표하던 날도 가장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마틴이라고 말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마틴과 루스는 1954년 코넬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은 징집 영장이 나와서 군에 입대를 해야 했죠. 군부대는 오클라호마 주에 있었습니다. 미국 국내에 있었죠.
네.
루스는 남편을 따라서 부대 옆으로 가서 2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딸 제인이 태어났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두 사람은 매사추세츠주로 돌아와서 하버드 법학대학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루스 긴스버그는 학과목을 이수하는 동안에 하버드 법대 간행물인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 스태프로 일을 했습니다. 대단히 권위 있는 간행물인데요. 여기에서 여성 편집인은 루스 긴스버그가 처음이었죠. 이 기간 중에 긴스버그는 아이를 키우면서 고환암 진단을 받은 마틴도 보살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암이 치유된 다음에 뉴욕시에 있는 법률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네, 한편 루스 긴스버그는 콜롬비아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학교 성적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 취업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주된 이유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고 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여성 변호사는 극소수였고요. 연방 판사로 재직 중인 여성은 단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과 비교해보면 참 큰 차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콜롬비아 대학의 한 교수의 주선으로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에서 서기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63년에는 뉴저지 주립대학인 럿거스 대학 법대 부교수직을 재입받았는데요. 당시에 법대 학장이 루스에게 남편의 보수가 많으니까 당신은 낮은 월급이지만 받아들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사실 여성은 남성보다 보수가 적어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불평등한 대우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루스는 교편을 잡는 동안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아들 제임스였고요. 그런데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제2명이 안 될까 봐 커다란 옷을 걸쳐 입고 배가 부르다는 것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네.
다행히 1969년 루스 긴스버그는 종신 교수직을 얻게 됩니다.
네. 1970년 긴스버그는 여성해방이라는 주제의 법대생 토론회에서 소개와 진행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이 성평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긴스버그는 이를 주제로 한 두 건의 글을 법률 전문지에 싣기도 하고요. 또 성차별 문제를 다루는 대학의 학과목도 가르쳤습니다.
네, 당시 미국에는 연방이나 주 차원에서 여성에 불리한 수백 가지의 법이 존재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직업이나 권리, 심지어 배심원 제도에까지 차별이 있었고요. 긴스버그는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공동으로 두 건의 연방 소송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는 가족을 돌보는 독신 남성에게 세금 감면이 안 되는 연방 세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에서 남녀의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또 하나는 리드 대 리드 소송이라 불리는 것인데요. 아이다호 주법인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은 사람의 부동산 관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유리하게 돼 있는 조항이 어긋난다 이런 데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동등권 보호법에 의거해 그 조항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종류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건 처음이었고요. 그 이후에 70년대에 긴스버그는 성차별 소송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률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1972년에는 콜롬비아 법대 최초의 여성 종신교수가 됐습니다. 긴스버그는 여러 판결, 대법원의 성차별 소송 사건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발표했고요. 또 럿거스 대학과 콜롬비아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성차별 관련 판례집도 만들고 또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 강화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시기에 긴스버그는 6건의 대법원 소송에 관여를 했는데요. 그중 5건이나 승소를 한 기록을 수립했죠.
네, 1980년 민주당 소속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긴스버그를 연방항소법원 워싱턴 DC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처음 법관으로 임명이 된 것인데요. 사실 임명되기 전에도 10여 년 동안 긴스버그는 법정에서 성평등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긴스버그 판사는 예리한 심리로 실용적 진보주의자의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긴스버그 판사는 연방법원은 제한적인 결정만 내리고 주의회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논쟁을 격화시키기보다는 가라앉히는 길이라 이렇게 본 거죠.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긴스버그 판사를 은퇴한 바이런 화이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긴스버그 판사는 쉽게 인준청문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또 상원 전체회의는 96대 3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긴스버그의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해 8월 10일 긴스버그 판사는 선서식을 갖고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I, Ruth Bader Ginsburg, do solemnly swear I, Ruth Bader Ginsburg,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어 자신이 추구하는 판사로서의 자세를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A judge is bound to decide each case fairly in accord with the relevant facts and the applicable law, even when the decision is not, as he put it,
판사는 개개의 사건에서 연관되는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에 의거해 비록 대중이 원치 않는 결정이라도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같은 신념은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추구한 긴스버그 대법관의 원칙이었습니다.
대법원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1996년 긴스버그 대법관은 버지니아 사관학교 BMI가 여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소송에서 여학생 입학 거부는 평등권 보호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미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의 고된 훈련을 남성들과 똑같이 완수할 수 있는데도 여성이기 때문에 입학이 거부된다는 것은 부당하며 성별을 떠나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문에서는 결혼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면서 결혼은 시민법적인 전통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법리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양보가 없고 표결에서는 다른 진보파 대법관들과 같은 편에 섰지만 대부분의 보수파 대법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 타계한 극보수파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과는 완전히 엇갈리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무척 친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오페라도 보러 가는가 하면 생일이면 스칼리아 대법관은 긴스버그 대법관에게 꽃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2009년 데이비드 스쿠터 대법관, 2010년에 존 폴 대법관이 은퇴를 하자 긴스버그 대법관은 여성이면서 가장 고참 대법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0년대 중반 노 대법관은 갑자기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됐습니다.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나는 반대한다. 그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 나오면서 인기가 크게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그려진 머그잔과 그러니까 큼지막한 커피잔이라고 네. 하면 되겠는데요. 티셔츠, 열쇠고리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요. 또 긴스버그 대법관은 악명 높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라는 의미로 노토리어스 RBG라는 애교 있는 별명도 붙여졌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 그리고 인기 텔레비전 쇼 Saturday Night Live에도 긴스버그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연설을 할 때면 젊은 청중들은 그의 날카로운 진보적 논평에 열광하곤 했죠.
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긴스버그 대법관은 여러 차례 암과의 싸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끝까지 사명을 다할 것이라면서 은퇴를 거부했고요. 그렇지만 이 작은 거인 긴스버그는 결국 지난 9월 18일 타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동의하든 안 하든 그는 대단한 여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법 전문 분야의 거인이었다면서 그를 찬양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과 병마, 차별에 맞서면서 혁명과 같은 변화를 가져온 여성 대법관의 시신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대법원의 진보파 여성 판사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